계속해서 신명기 1장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아니 신명기를 선포하고 있는 이 모압 평야 언제냐 하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11월 달입니다. 그때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오늘 이 신명기 1장 19절부터의 본문은 바로 지금부터 3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 40년째 해에 지금 2세대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38년 전에 출애굽한 아버지 세대 자기들 1세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은 민수기 13장에서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취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바로 가지 않고 아마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올라가라고 하니까 바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한번 다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저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고 결국 하나님의 재가를 받아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매 지파마다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견을 파송을 하는데 이제 40일이 지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문제가 되지요. 28절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 크고 장대하게 보입디다. 그 성읍들은 성곽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는 것 같습디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점령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민수기에서 했던 표현을 빌려오면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한 메뚜기. 우리는 마치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을 거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는데 정탐꾼 10명이 그렇게 악평을 했는데 다른 두 명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저 땅을 정복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모세가 또 그들에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결국 밤새도록 그렇게 울며 불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말을 토해내고 원망을 토해내고 불평을 토해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밤새도록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보지 못하고 다시 그곳에서 광야를 헤매는 그래서 결국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출애굽 한 시점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도록 그렇게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여,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적들은 장대하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런 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저런 성곽을 올라가서 우리가 부수고 저 땅을 정복한단 말인가? 이게 그들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입니다. 저 사람들은 너무 세고 저 성벽들은 너무 단단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게 이 사람들의 말이에요. 한마디로 왜 문제가 되냐? 그 크고 강한 적군을, 그 강한 성벽을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 사람들이 도달한 겁니다. 한마디로 왜 문제가 되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 성을 점령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 강대한 족속들을 다 죽여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내 힘으로 해볼 만하고 등치도 나하고 비슷하고 성벽도 우리가 오르기에 그냥 낮고 그 정도로 보이면 아 괜찮겠다 했을 건데,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적군들은 너무나 세가지고 마치 UFC 선수들처럼, 마치 엄청난 기량의 유도 선수들처럼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리고 성벽은 너무나 단단하고 높아서 적들이 내 힘으로 해볼만 하지 않으니까,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내가 상대를 못하겠구나, 우리가 상대를 못하겠구나,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군을 상대해보겠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기가 확 죽어버린 거예요. 적들이 좀 약하고 성벽도 약하고 그랬으면 기가 확 올라갔을 건데,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적들도 세고 성벽도 높으니까 처음부터 기가 확 죽어서 안 되겠다, 못 하겠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지나온 시간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 자기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자기를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자기들이 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건너면서도 자기들이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오면서도 자기들이 한 게 없어요. 한 게 있었다면 오로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부족할 때마다, 물이 부족할 때마다,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몰아세우는 그 일밖에는 하는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해온 것이 아니었고 내 힘으로 광야를 건너온 게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꽁무니, 하나님 꽁무니만 계속해서 쫓아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 받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실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고, 결국 우리가 온 천지 사방에 깔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박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메뚜기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흑암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애굽의 장자를 다 쳐서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거기서 꺼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힘을 내가지고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이스라엘은 그 길을, 마른 길을 걸어가고 건넜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 목이 마를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고 하나님이 주차가 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용사가 되셔서 그 땅에서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점령군의 수준으로 들어가서 탈취하고 그 땅을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짓지도 않은 집을 자기들이 갖게 될 거고 자기들이 가꾸지 않은, 일구지 않은 그런 밭과 포도원들과 그런 땅들을 공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 땅을 점령케 하신 하나님을 뒤따라가기만 하면,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쟤들 너무 강해요. 성곽이 너무 높고 단단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가나안 땅을 받는 일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출애굽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광야도 그렇고 지금 이곳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내 힘으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 백성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센 거예요. 성은 너무 높고 성은 너무 강해 보이는 겁니다. 백성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닌데, 성도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닌데, 아니 어쩐 일인지 이제부터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는 거기서 제일 먼저 실패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오셨고 주호가 되셔서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주호가 되셔서 주체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광야를 그렇게 헤매는, 허비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봤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셨습니다. 반석이셨고 요새셨고 다윗을 건지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요. 그 어느 한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던 다윗의 우편에 하나님이 늘 계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노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도 했었죠.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 나의 오른편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신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늘 그의 오른편에 서주십니다. 그의 오른편에 서주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러면 내 오른편에 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고 계시겠죠. 내 오른손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때부터 내 오른손은 부자유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묶여있는 겁니다. 그게 안 좋은 일 같은데, 내 오른손이 묶여있으니까 낙망해야 될 일 같은데, 그런데 다른 한편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때부터 나의 삶 속에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능력의 손이, 그 존귀한 손이, 그 영광의 손이, 그 승리의 손이 나의 삶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니까 내가 내 오른손을 의지해서 내 오른손으로 살아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려라.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자기 오른손을 맡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광야를 건널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될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내 손이 잡혀 있었다가 이제 내 오른손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인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신앙인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순간에서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다면 너는 어떤 순간에서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는 네 오른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내가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과 재능들을 마음껏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사용해서 내가 실력을 쌓고 미래를 준비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내가 최대한 힘을 쏟은 것이 내 자랑이 되거나 그것이 혹은 내 자격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내가 산다라고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과 재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땅한 바이기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어느 때에건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한다고 그것이 아름답게 결실될 수 있다고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걸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을 선한 열매로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지금의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늘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힘이고 그리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겠다,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우리는 어떤 일이건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겁니다. 적군이 크다고 했을 때, 내가 점령해야 될 성벽이 크고 높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성벽이 내가 뛰어오를 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으니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크건 작건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인생은 껍질 벗은 개와 같고 집을 잃어버린 달팽이와 같다. 그러니까 집 없는 달팽이는 등껍질이 집이잖아요, 자기 집. 그러니까 등껍질을 잃어버린 달팽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에 개가 다니는데 그 개가 껍질이 없어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단한 껍질이 있어서 보호도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껍질이 없다, 보호막이 없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말이 안 되는 존재가 우리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늘 어느 때에건 그것이 쉬운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에서 실패한 거예요. 사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그것과 교만하고 자랑은 늘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낙심하고 좌절해서 코가 쭉 빠져 있는 거랑 교만해서 목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랑 이게 전혀 반대 같지만 이 뿌리가 하나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뤘다, 그럼 그때부터 교만이 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큰 일이 보이면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작은 일이면 내가 했다고 생각되니까 교만하고, 똑같은 뿌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백성,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이고 내가 어떤 큰 문제를 부딪혀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서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던 그 일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오른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어떻게 오해했느냐?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어떻게 이런 믿음은 이렇게 확실하고 좋은지. 하나님이 우리 편일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상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 편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혼자 열심히 뭔가를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을 보니까 타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치에도 안 맞아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말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출애굽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미워하시는 분이 왜 열 가지 재앙을 동원해가지고 그 종살이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주시겠어요? 미워하시는데. 아니, 미워하시면 그냥 거기다 놔두시고 죽으라고 종살이 하다가 죽으라고 놔두시면 되지 왜 또 꺼내시냐는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홍해 앞에 있을 때 왜 바다는 갈르셔가지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의 애굽의 군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미워하시는데 그렇게 하세요? 아니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아끼시고 그들을 편들어 주셨는지가 광야의 시간들을 보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시간들을 건너온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시간마다 발자국 발자국마다 거기에 다 배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은 어디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편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보호해 주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사실 안아가지고 온 건 아니죠. 그들 다 그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힘들게 걸어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치 부모가 자기 갓난 아이를 아는 것 안고 그것을 걸어오신 것처럼 표현을 해요. 얼마나 아끼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들이 어디에 무릎이 넘어져서 깨지지 않도록, 그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아니면 잘못된 그런 동물들의, 짐승들의, 독사들의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안으셔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33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늘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장막을 치시기에 적당한 곳을 고르시고 거기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름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셔서 이곳까지 오셨는데 너희 조상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저 아모리 사람의 손에 다 죽게 만드시려고 하고 계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똑똑히 봐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여 똑똑히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가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 들어주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 아버지 세대는 그 자리에서 실패했지만 너희 세대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걸어온 길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미워하신다 그런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의 말을 꺼내어 들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 죄악된 본성은 어떤 경향성 늘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려는 경향성.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저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와서요 하와에게 말을 걸어요. 야 하와야, 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모든 그 나무 열매는 다 먹으라고 하시면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그거 말이야, 선악과가 제일 맛있어서 그런 거야. 저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런 걸 눈뜨고 못 보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저 좋은 것은 자기만 드시고 너희들은 못 먹게 하신 거야. 의심을 심어주는 딱 한마디를 던졌더니 그런데 하와가 거기에 홀카고 넘어가 버렸어. 그동안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데 단지 사단이 던져준 그 한마디 말에 훅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모든 호의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버린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DNA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마치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감춰두시고 안 좋으니까 별거 아니니까 그냥 선심 쓰듯이 주셨다는 식으로 인간이 생각합니다. 사랑과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거짓으로 속이시는 분으로 공평하지 않는 분으로 인간이 죄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 신명기 이제 제일 뒤쪽에 가면 이제 32장에 가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새끼를 사랑하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내고 그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업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업어서 키운 줄 아느냐. 그러니까 부모의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죠. 신명기에 보면 안아서 키우시는 하나님, 업어서 키우시는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편들어 주시는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관용구처럼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를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신약의 표현으로 바뀌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앞에 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이제 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게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 서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의심하다가도 그 십자가 앞에 턱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이에요.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거를 모르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아껴보시는지, 마치 아비가 그 자녀를 안는 것 같이, 마치 어미가 그 자녀를 업는 것 같이 너희를 안고 업어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곳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어찌 모르느냐.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정복전쟁을 행해야 될 그 세대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요 두 가지에서 실패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오른팔로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그거는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부터 내 오른팔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하여 울다가 결국 어디로 갔느냐?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을 허비하고 그렇게 죽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어려운 문제건 쉬운 문제건 상관없이 우리는 어느 때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출애굽을 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